7장은 이제 초막절에 대한 그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우리 2절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예. 이게 이제 마지막 절기예요. 그럼 이 마지막 절기를 이 초막절에 대한 부분도 요한복음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저도 다시 보고 다시 보면서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은 정말 깊은 진리,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참 깊이 숨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은 우리 성도님들은 요한복음을 많이 읽게 되면은 이 예수님을 깊이 더 잘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막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들을 보면은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초막절에 했던 것들을 보면은 하나는 장막을 짓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이 광야 40년간 그 초막에서 살았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장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주일간을 이렇게 지낸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는 실로와 물을 떠와가지고 성전에 붓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뜰도 어디가 있어요? 성막이 있는가 하면은 그 성막이 또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거든, 뜰도. 그런데 이 여인의 뜰에다가 이제 밤에 불을 환하게 밝혀요. 이 세 가지가 크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초막을 지었던 것은 광야 생활 속에서 함께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어디서 완성되느냐 하면은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그 체결한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 뭐냐면은 성막을 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성막을 짓는 데까지가 사실은 이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성막이 이제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성전으로 되지만은 성막하고 똑같은 원리거든요. 예. 그러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면은 이제는 그게 완성을 이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 때에 성막에 오셔서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이 이제 종말에는 어떻게 되느냐? 종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여 올 때까지를 종말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을 구약에서는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오실 예수님을 이제 예언을 하지요. 예, 언약을 하시고 예언을 하시는데 바로 이 성막에 오셨던 이 하나님, 초막을 짓게 만들고 그 장막에서 함께 하였던 이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 안에서 오시게 되느냐.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러면서 그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말씀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예수님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초막을 짓게 만들고 장막을 짓게 만드는 그 이유는 뭐냐? 이미 와서 다 안정되게 살고 있지만은 종말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그건 뭐냐?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신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통치하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이지. 그러면 이 초막절에 이제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 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은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한마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 말이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한마디로 지금 이 형제들은 뭐다고 갔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전체적인 생각하고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시아, 그런 왕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나타내라 이 말이에요. 나타내주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라 그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5절에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라라. 그 말은 무엇으로 믿지를 않느냐 그 말이냐.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약속하신 메시아. 구약에서는 약속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주님이 오셔서 구주로 오셔서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자기의 생명을 백성들을 대속의 죽음을 죽을 자 곧 뭐에 대해서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고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원자로 오시는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로 온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내용의 말씀은 교회를 많이 다닌다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정말 잘 들으세요. 정말 잘 들으세요. 이 목사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죽은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으니까 교회 거치를 봐가지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안 믿었으면은 내 생을 걸고 믿도록 하는 데에 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멋진 자가 되어야지 다른 것에는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육적인 형제는 모른다는 이야기죠. 같이 살고 새끼 밥 먹고 살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들이 어느 때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들이 어디에 참석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 함께 왔다가 승천을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어디에 마가다락방으로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제자들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도 모여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뭔 이야기느냐,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도 함께했다. 한마디로 이제 그 함께한 다음에 기록된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이것을 알지 못했던 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였단 말이에요. 네. 야고보가 뭐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의 형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를 육적으로 남자로 대하지를 마십시오. 직무로 이야기한다면 목사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이야기한다면 남자입니다. 신분으로 이야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나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뭐예요? 직무상으로 목사로 세운 거예요. 예. 그러니 목사 입에서 할 이야기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밖에 없고 누가 뭐라 할지라도 여기에 매이지 않고 가는 것이 목사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셔야만 됩니다. 육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잘 살고 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이것을 몰라버리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뭐예요? 자기의 형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는 비웃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 말은 육적으로는 형님이고 육적으로는 얼마나 가깝게 지내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렇게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 간에 살면서 서로 간에 무슨 목포 고등학교 동창들이 우리가 만났어, 지역에서 우리가 만났어, 이렇게 친하고 하는 거, 우리가 교회 개척할 때부터 이렇게 개척이 아니라 분립입니다. 이게 분명하게.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지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뗄라 뗄수 없는 가까운 사이, 맞습니다. 맞는 사이인데, 여기에 예수님이 들어있지 않으면 육적인 만남이지, 영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물고 뜯고 찢지를 않습니다. 싸울 수는 있지요. 싸울 수는 있는데 끝까지 그렇게 가지를 않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배척한 사람이 만약 있다면 십자가의 강도처럼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나는 모르지만은 하는 행위로 봐서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야 맞지 않아요? 예. 목사님 이야기할 때잘 들으세요. 칼날과 같이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칼날처럼 이야기하는 것 바로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천번 만번에도 본인 자신은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 다른 건 잘할 수 있어도 육적으로는 같이 형제들이지만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믿었다. 언제요? 부활을 본 다음에. 그리고 이들이 참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야고보가 최고의 지도자로 쓴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6절에 보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 반드시 죽이려고 했던 것은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이고 죄 그렇게 지을 수도 있지 하고 적당히 가면 예수님 죽이겠습니까? 안 죽이지요. 이것은 죄다 그러면 정확한 질러버리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목사를 가장 싫어한 것이 무엇이라겠어요? 본인들이 잘못된 걸 생각하지 않고 죄 지은 걸 생각하지 않고 강단을 찔러대니까 뭐예요? 다른 교회는 가면 맨날 복을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 오면 죄를 지적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적한 건 예수님이 지적하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지적한 거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은 교회만 있는 일이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다면 너를 미워한 거 가지고 나를 미워한다. 왜 나를 미워하느냐?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런 악한 짓 하면 안 됩니다.라고 여기서 툭툭 던지게 되면은 이건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사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고난으로 오셨지 않아요. 그 대신 목사님이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은 뭐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의 양이 돼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목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는 정말 밑바닥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해야 이게 진실한 목사인데 제가 그러지를 못한 부분이 많지 않아요. 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자,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그 말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때가 아직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이름까지 그 배에서 생수에 흘러나리라. 그런데 가로하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게 39절에서 했지요. 반드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만 성령님은 오시게 되어 있다. 예. 그게 아직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명절 중간쯤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우리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게 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계시니라, 가시니라 그랬는데 명절 중에 그러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 그런데 14절은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그러지요. 예. 일주일간 이제 이 명절이 계속되는데 그 중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쳤다. 이거 잘 들으세요.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15절에서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저를 보십시오. 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말씀을 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해서 선포하지 않아요. 선지자들은. 그러면 당시의 랍비들은 랍비가 랍비에게 배운 자만이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랍비에게 받을 수 있는 자가.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런 식의 가르침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에게 이렇게 배워서 좋은 스승을 준 적이 없어. 그런데 그들에게 가르치니까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는데 이 사람 배우지 아니하나 했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무식하게 본 거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내 것이니라. 사람으로부터 배워서 그것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증명할 때에 사람들의 배워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사실을 모릅니다. 예. 이 사실이 성령님에 의해서 알게 된 다음에야 그 다른 것들도 들어오게 되어 있고 예수님에 관한 것들도 이해가 되게 되어 있지 예수님을 이 세상에 가르치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증명하면서 믿으라 해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있고 어른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 어른이 서울대학 톱을 끊었어도 아기는 거듭날 수 있지만은 이 톱을 끊은 자는 거듭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애들 보세요. 그냥 퍼석퍼석한 애들이 아닙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도 그분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우리 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그 본문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걸 우리 애들은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그런데 그 부흥사는 와가지고 그렇지 않고 다른 일을 계속하니까 엄마에게 대하는 엄마 왜 저 목사님은 본문 말씀대로 설교를 안 해라고 했던 게 우리 애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애들이 서울대학 톱으로 끊은 사람과 비교해도 이 애와 믿지 않은 서울대학 톱으로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애기가 자기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게 될 때에 애들이 무엇을 알아야 그러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선택된 백성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움직이면 어린아이 자신대로의 주님을 알고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예. 그래 17절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부터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이게 알게 된다는 거죠.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신 그리스도인 사실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선생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가지고 가느냐. 2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예수님이 어디서 지금 계셨어요? 갈릴리에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난 거로 이들이 생각을 하느냐? 나사렛에서 난 거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42절에 보면은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요한은 역설적으로 이것을 강조를 해줍니다. 맞다. 사람들이 이야기한 그대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오고 다윗에 살던 마을은 베들레헴에서 낳게 된다고 했다 성경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 않아요. 사는 것만 지금 어디에 와서 나사렛 살지 않아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낳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지요? 다윗의 씨로. 예. 다윗의 후손으로 옵니다. 그것은 뭐예요? 열두 지파 중에서 유대 지파에서 오게 되고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것을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밝혔던 대로 우리 예수님은 그 후손 바로 누구예요? 요셉이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가 베들레헴에 살았지 않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말씀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호적하라는 영이 내 아구스도가 그 영을 내리니까 어디에서요? 그 갈릴리에서 어디까지 와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여 있었다는 사실을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랬다면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 초막절에 어디에 있어요? 실로암 물을 떠다가 성전에 붓는 이 행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실로암이다 그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우리 이스라엘에 갔던 사람들은 우리 그 실로암 거기에 딱 마지막에 도착했지요. 그 고를 끼어가지고 그 물로 다 걸어와가지고 거기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 끝날 30절에 명절 끝날에 그날을 큰날이라고 그러지 예수님께서 서서 외칩니다. 이거 다시 한번 봅시다. 37절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이 말씀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에서도 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물로 나오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거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퀴즈입니다. 퀴즈이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자. 내가 이야기한 걸 알면은 그냥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올리지 마시고. 나를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그 배는 어떤 배일까요? 첫 번째로 강물에 뛰어노는 배다. 사람의 배다. 사람의 배다? 오케이. 그럼 그 배는 믿는 사람의 배다. 1번. 2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배다. 아신 분은 이렇게 이제. 예. 윤 집사님, 누구다? 예수님의 배다. 똑똑해. 윤 씨가 똑똑하더라고. 예. 그 윤자 붙은 게 똑똑하더라고. 여기 교회 목사님이 김경윤입니다. 윤. 그러면 이거 이제 잘 보세요. 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거 이제 영적으로 한다면 뭐예요? 갈급한 심정이지요. 주님을 바라보는 구원을 요구하는. 아, 내가 어떻게 참 구원을 받을까? 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도대체 예수님 누구길래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어디로 찔른 것은 없지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내용을 보여주는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면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 말은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근본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성령님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인 그 못, 실로암 못의 물을 떠다가 했던 그 이유는 곧 장차 오실 이 메시아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고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고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시. 그런데 이게 또 4장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는 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예,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인 걸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39절에 설명을 해주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에덴을 적시고 네 개의 큰 강주기를 통해서 나갔다. 그 말은 그 물을 이야기도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보좌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왔다는 사실에 풍성한 생명이. 그런데 딱 죄를 짓고 나니까 에덴에 쫓겨나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쫓겨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건 다 제한다면 12장에 누구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하지 않아요? 그럼 그 약속대로 이제 구원을 시켰고 그 약속대로 구원받은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해서 그 백성들에게 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성막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광야를 통과해 가. 광야를 통과해 갈 때에 목마르서 먹을 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버리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마주대할 때니까 사실은 반석 위에 내가 있으라. 그런데 반석을 때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셔질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때리니까 반석이 딱 갈라졌는데 이 반석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데 때려버렸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이라는 거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갈라지는 것이. 거기서 나올 때 물이 나왔어. 그것으로 백성들이 살았어. 그럼 육적인 물에 대해서 살았던 육에 살았던 걸 이야기한다면은 한마디로 영이 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곧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 생수가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이게 그러니까 신약에서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구약의 것은 그냥 육적인 것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서 나갈 때에 풍성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복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애들이 복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에요. 이 12단계 그냥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을 성경으로 신약으로 풀어나가면 성경 전체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은 성경 반쪽밖에 모르고요. 그래도 뭐 무슨 목사도 이 성경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보면 볼수록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뭔 잘난 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는. 이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여인을 살려낸 거예요. 여인이 어때요? 가늠하다가 잡혀와서 죽음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살려줘. 1대1의 관계 속에서. 다 양심이 부끄러워 다 간 거예요. 다른 사람 있는가 봐라. 그럼 예수님하고 저하고 밖에 없습니다. 너도 가거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복음 자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누구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는 정죄함이 없나요? 그랬습니다. 우리 절대 정죄하지 맙시다. 정죄함이 없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말은 이 생명을 주는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이 생수이신 바로 예수님 생명의 근원. 그래서 죽을 그 자리에서 살려냈는데 바로 예수님이 누구다? 생명을 주시는 생수와 같은 분이요. 우리의 영혼을 완벽하게 살려내는 성령님을 보내실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7장, 8장, 9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맹인을 보게 만들었지요. 그것은 여인의 뜰에서 불을 밝혔던 같이 그 빛이 일반 빛이 아니고 이 빛은 참빛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세상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죄악된 세상을. 그런데 육을 치료해서 영이 열리도록까지 하시는 우리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9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그 빛이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 맹인을 눈을 뜨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고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준 것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자주 드리고 했던 것은 주님을 너를 위해서 네가 천국에다가 상급을 쌓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네가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얼마나 어둡겠냐 그 말은 네 마음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아니라면은 교회를 다니고 헌금 생활을 하지만은 네 삶이 얼마나 퍽퍽하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내 영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자라면은 어때요? 내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 해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니 이건 상급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귀한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영원히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자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이 뭐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라 부른 자는 다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만 상속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게 되니까 천하의 모든 만물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들도 탄식하며 기다린 것이 예수님 재림하여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나를 사실은 저기 어디에요? 우리 유달산에 있는 식물들도 기다리고 있고 요놈들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어때요? 마땅히 빌바를 빌지 못하고 헤맬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어라. 그러면 너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령님께서 열어주게 될 것이다. 예, 그러면서 말해, 누가 우리를 도대체 정죄할 수 있겠냐고 말해. 예,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 어떤 것이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우리를 구원시켜줬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넉넉히 이길 자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여, 오직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